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에 11,955kHz로 새벽 2시 30분에 15,530kHz로 새벽 5시에 9,700kHz로 3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표준시로 새벽 4시에 9,765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1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4월 30일 일요일 성소의 정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분명 심판이 있다. 첫 번째 천사는 큰 소리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알린다. 다니엘서는 이 심판이 시작되는 때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다니엘 8장 14절을 읽어보라. 다니엘은 성소의 정결에 관하여 어떤 구체적인 시간표를 알려주는가? 모든 유대인은 지상성소 정결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심판의 날인 대속주일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다니엘은 성소 정결과 심판의 개념은 이해했지만 2300주야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웠다. 다니엘 8장 27절과 다니엘 9장 21, 22절을 읽어보라. 2300주야의 이상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했는가? 다니엘서 8장의 끝에서 다니엘은 기절했고 후에 내가 그 환상에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고 탄식했다. 그것은 2300주야의 이상이다. 나머지 이상들은 이미 설명되었다. 다음 장인 다니엘 9장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2300주야의 이상을 알려주기 위해 오는 것으로 기록한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기도하며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원대한 응답을 보여주어 다니엘을 놀라게 했다. 그는 다니엘에게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며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다니엘 8장에서 성소의 정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인 그의 봉사의 시작과 그의 잔혹한 죽음의 정확한 때를 보여준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심판이 불과분의 관계인 것이 밝히 드러났다. 교훈입니다. 다니엘서 8장의 성소의 정결에 대한 기별은 우리에게 심판의 때에 대해 말해준다. 그것은 메시아의 죽음과 심판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묵상.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가 구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적용. 다니엘 9장 24에서 27절에 계시된 예수님의 죽음이 다니엘 8장 14절의 심판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이것이 말해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성소 정결은 재림 전 심판을 가리킴.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연중 봉사 중에 맨 마지막 것이었다. 그것은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버리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있는 하나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버리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있는 하나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 봉사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로서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이다. 각시대의 디쟁투 353.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중에 주님 뜻이 무엇인지 다 헤아리지 못해 때로 고민합니다. 천사를 보내어 계획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관한 세 가지 지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세 가지 지침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13절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일다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 일날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드러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구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리스도인은 사회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사회에 속해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사회와 격리되어 담을 쌓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충돌되는 상황에 대해 한 글은 이렇게 적절히 표현하였습니다. 세상에 처해 살지만 속해 살지 않는 삶. 참으로 멋진 표현입니다. 이웃들과 섞여서 살지만 그들의 삶과 똑같지는 않은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도 설명하셨습니다. 소금은 사회의 곳곳에 스며들고 녹아져서 세상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고 빛은 사회의 곳곳에 스며들고 녹아져서 세상을 섬기는 소금의 삶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으로 비춰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처해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피로를 채워주고 섬김으로 생명의 방향을 제시하는 빛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원칙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성경의 원칙을 당시 사회에 적용했던 실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적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문제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문제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숨어있던 곳은 그 일라와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라를 공격하여 타작마당을 탈취하였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식량을 확보한 것이었고 그 일라 입장에서는 그 일라 사람들의 중요한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그 일라 근처에 있었지만 그 일라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이처럼 그들과는 친밀한 친구 관계가 아닌 이해 관계 속에 있던 사이였습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도 아닌 이해 관계 속에 기본적인 예의만을 토대로 상대하던 그 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이 기도에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와 직접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일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했던 이유는 소돔성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돔성이 아무리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어도 그곳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면 그 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롯의 가족들이 소돔성 사람들 때문에 살아온 것이 아니라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가족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살아온 것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일할 사람이 없었기에 그곳은 절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피워라 하시고, 에스겔 9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인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표현된 하나님의 인이기도 합니다. 최후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이 14만 4천인이 받을 그 하나님의 인이 바로 에스겔 9장 4절에 있는 그 인이며, 그것은 바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를 기도하는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사람들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의 문제에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개입에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들이 가진 빛을 어둠의 세상에 비추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금연 금주운동, 뉴스타트운동, 바른 먹을거리에 대한 교육, 준법운동, 사회적 예의, 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교훈들, 구원의 기별 등등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교인으로서 세상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의 처지와 상관없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의 처지와 상관없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본문 3절로 5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로 5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일다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시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그일라 사람들의 문제에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기도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일라를 돕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이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추격을 받는 입장이었기에 유다에 숨어 있기도 두려운데 그일라에 가서 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는 일에 관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더욱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던 그일라를 돕기 위해서는 블레셋과의 전쟁도 불사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사회의 비주류일 뿐만 아니라 싸움조차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던 약자 그룹이었는데 전투를 수행하여 승리의 경험이 있는 블레셋의 정규군과의 싸움이 영대키지도 않았고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도 딱한데 비슷하게 딱한 그일라를 돕는 것은 어쩐지 격에 맞지도 않고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대가 심해지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하였습니다. 비록 다윗의 무리들의 처지가 딱하고 조건이 좋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성적 판단과는 별개의 지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명분이 있다면 비록 손해보더라도 사회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지침입니다. 단기적 시선이 아닌 먼 시선으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먼 시선으로 보면 공생하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이 자신들의 처지도 어렵지만 이웃의 필요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다윗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명분과 사회적 필요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 얕게 머리 쓰는 사람이 아니라 손해보더라도 먼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중에서 모세의 한 부분을 좀 기록된 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단기적 시선으로 산 사람이 아닌 먼 시선으로 생각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단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며 살았다면 그는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왕이 되었을 겁니다. 애굽의 왕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특권을 누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단기적 시선에 만족하며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먼 시선으로 그의 삶을 확장하여 본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누려지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영원한 상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모든 고난과 또 괴로움을 당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녀야 할 먼 시선의 궁극적인 겨냥점은 영혼입니다. 영혼을 보지 않고서는, 그리고 영혼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영혼에 접속되지 않고서는 결국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유한한 인간에겐 때론 너무나 막연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향해 믿음의 먼 시선을 고정시키되 시선의 거리만은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을 믿는 자의 시선은 최소한 몇 년 후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우리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좀 얻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그리고 3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녕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최소한 아브라함부터 야곱의 삶의 연대 정도의 시간을 내다보며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고, 야곱의 향년은 147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는 307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먼 거리의 시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참수형을 당했을 때 그가 로마에서 이룬 업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시적인 업적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겨우 같은 감방 속의 죄수들과 간수들이 그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인생 결과가 고작 그 정도라면 바울은 인생 실패자와 다름이 없고 그 정도의 성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지 300년 만에 그가 뿌린 복음에 의해 로마 제국의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그 어떤 가시적인 업적도 없이 참수형을 당해 죽었을 뿐이지만 그는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로마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300년 후를 향하고 있었고 비록 감옥에서 남아 자기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300년 후엔 로마의 역사가 반드시 바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00년 후의 시선으로 오늘을 살며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명분을 위해 희생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반응에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반응에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본문은 11절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로 13절입니다. 그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호기 사울에게 구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과 그 무리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길라 사람들을 구출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행위에 대하여 매우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일에 감격하여 다윗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울은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하고 모든 군사들을 동원하여 그일라를 에워싸고자 했습니다. 낌새를 눈치챈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위협이 있겠지만 불과 얼마 전에 죽음의 길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그들은 다 버리고 그들의 목숨과 유익을 위해 다윗을 버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사울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었으므로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말은 도망칠 수 있을 때까지 가급적 멀리 도망갔음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을 다윗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들은 감정은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목숨 구해주니까 이제는 자신을 버리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는 꼴이었습니다. 이 분노를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 사람들에게 쏟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윗의 분노나 복수에 대한 기사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가는 장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후에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출한 일에 대해 후회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언제나 생각해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아마도 후자였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섭섭함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행한 일이었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운 일이었으므로 그일라 사람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잘한 일로서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반응을 기대하며 어떤 일을 행하면 언제나 섭섭함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란 은혜는 물 위에 놓고 원수는 돌 위에 새기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 이해관계가 맞을 때만 친구이지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해타산이 안 맞으면 바로 적이 됩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해관계에 그동안의 우정이 하루아침에 박살나는 현실을 볼 때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실은 사람 본연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있고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기대하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해관계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응에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참으로 암울할 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등 어느 분야 하나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들여다볼수록 그야말로 총체적 부패입니다. 혹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진흙탕인데 나 혼자 진리를 따른다고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맑은 물 한 방울이 된다 한들 이 진흙탕 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이 생각이 사실은 맞습니다. 한 사람이 진리를 따른다 할지라도 당장은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세상은 미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바보 취급당하고 상대적인 불이익이 돌아오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라도 맑은 물 한 방울이 되기만 하면 한 사람으로 먼 훗날 적어도 300년 후에는 기필코 소생할 것입니다. 진흙탕으로 스며든 물 한 방울이 도리어 진흙탕에 동화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면 맑은 물 한 방울이 진흙탕 전체를 정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요 오병이어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반응에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문제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의 처지와 상관없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반응에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먼 시선을 바라보시고 오늘 생명의 씨를 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얼도 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왜 엘렌지 화이트과 제임스 화이트 자신의 무덤에 오벨리스크를 두었는가라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과 그녀의 남편이 자기들의 무덤에 각각 오벨리스크를 두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또 그리고 그와 비슷한 모양을 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 오벨리스크를 무덤에 둔 것을 보면 엘렌 화이트과 제임스 화이트이 프리메이슨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에 대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이트 부부의 과정묘지에 있는 오벨리스크 모양의 묘비를 보고 아주 놀라고 또 염려를 표현합니다. 오벨리스크는 거기 묻힌 어떤 개인의 묘비라기보다는 묘지의 중심부에서 가족 전체 묘를 표시하는 비석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벨리스크가 애굽의 이교 숭배나 기타 의문스러운 어떤 프리메이슨과 관련되는 생각과 결부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염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벨리스크 모양의 비석은 당시 묘지의 일반적인 표지판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부부의 가족 묘지 주변을 둘러보면 그 외에도 20에서 30개 정도의 오벨리스크 형태로 된 다른 묘지 표지판들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림교회의 초기 선구자들 중 몇몇 분들도 묻혀 있는 뉴욕의 로체스터의 공동 묘지에서도 비슷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다 프리메이슨 신봉자들도 고대 태양 숭배 종교의 신봉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공동묘지의 가족 묘지로 가족의 묘지 표시로 오벨리스크 모양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그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지 프리메이슨이나 이교 신앙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증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묘지 앞에 비석을 세우고 비문을 쓰는 것은 일종의 유교적 관습이지만 그것이 유교적 사상을 우리가 믿는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관행이었지 어떤 신앙의 표시는 아니었다 그 말이죠. 당시의 재림교인들도 그러한 관행 때문에 오벨리스크 모양을 묘지에 사용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임스 화이시 1888년에 작고한 후 여러 해 동안 대총리장으로 봉직했던 조지 버틀러의 편지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된 문건이 근자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1884년 2월 12일 버틀러 목사는 화인 여사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주에 당신의 아들 윌리의 제안으로 당신 남편의 묘지에 세우기 위해 당신이 이미 보셨던 검은색 화강암 비석을 주문했습니다. 윌리는 저에게 그것에 대한 비용을 당신에게 청구하라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화인 여사가 이미 선택한 비석을 보았고 화이스의 아들인 W.C. 화이트도 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윌리 화이트는 버틀러 목사가 그것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 승인했습니다. 그해 2월 10일에 버틀러 목사로부터 W.C. 화이트, 그러니까 윌리 화이트에게 온 편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석 및 기타 비석들과 함께 그 묘비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당신이 비문을 보내는 즉시 그것을 세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 가족이 그 비석을 고르는 일에 관여했음이 분명해집니다. 20년 후 1904년에 화이 여사가 제임스 화이트의 비석과 관련된 다른 제안에 관해 흥미로운 어떤 글을 썼습니다. 내 남편이 무덤에 묻힌 이후로 그의 친구들은 깨진 그등 하나를 그의 비석으로 세우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한 손으로 세 사람의 몫을 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가르법은 기별을 1권 105 쪽에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이프인은 남편의 무덤을 잘 좀 다듬기를 바랬지 깨진 기둥 하나를 세우는 걸 원치 않았다고 말입니다. 아마도 친구들의 그 제안과 다르게 그녀는 모양이 대친구도로 잘 다듬어진 비석이 그 제임스 화이트의 가족 묘지에 놓인 것을 놓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퍽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벨리스크와 프리메이슨이 어떤 연관이 있지 않는지를 묻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가족 묘지에 오벨리스크 형태의 비석이 있는 것을 보고 소수의 사람들은 그녀가 프리메이슨 운동에 가담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건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화인 여사는 프리메이슨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호주에 있을 때 프리메이슨에 깊이 휘말린 한 재림교회 직원에게 그들과 관계를 분명히 끊으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프리메이슨 조직에 연루되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화이프니 쓴 복음전도 617쪽에서 623쪽, 가르법은 기별 2권 120쪽에서 140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화이시 가족묘지의 오벨리스크를 놓았을까요? 화인 여사가 프리메시나 태양 숭배자들이 오벨리스크를 그들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녀는 그것을 프리메이슨이나 이교의 상징으로 여기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고 기독교인들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것이지 다른 의미를 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징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십자가 자체는 원래 로마의 압제와 잔인성의 혐오스러운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속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어떤 것의 상징의 의미는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제임스 와이시 Advent Review and Sabbath Herald라는 우리 교회 초창기 잡지인데 공식 잡지인데 이 잡지를 격주지로 발행하기 시작했을 때 각 호는 발행일과 요일의 표준 이름, 다시 말하면 월요일, 화요일 이런 요일의 이름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는 이런 방식을 변경해서 예를 들면 1853년 5월 12일 목요일이라고 적힌 호가 발행된 지 2주 후에 1853년 5월 26일 다섯째 날이라고 적힌 호가 출판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화수목금토요일이라는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첫째 날, 둘째 날로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 수십 년 동안 이 간행물은 발행일을 일반적인 월화수목금토요일 이런 쓰지 않고 다섯째 날 혹은 여섯째 날 등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요일의 이름들이 이교의 신들의 이름을 따라 지었다는 사실에서 나온 우려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880년 1월 1일자에 보면 이 간행물은 다시 요일의 표준 이름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등으로 다시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선구자들이 그런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타협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양신을 숭배하거나 천체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교 신들에 대한 자신들의 헌신을 표현하기에 말하자면 요일에 그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름들은 원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우리도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나 한국에서 구정이나 설이나 추석이나 그 밖에 많은 민속 명절을 지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 그런 명절들은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교나 우리의 전통이나 과거의 우리의 유교 이런 사상에서 나온 명절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좋은 의미로 생각하여 사용하지 우리가 그런 이교적 사상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오벨리스크가 어떤 신비 종교의 의미를 전달했을 수도 있지만 19세기에는 그런 의미가 프리메이슨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메이슨들이나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지 다른 일반 사람들은 그걸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화인여서 자신도 그러한 신조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화입 부부뿐 아니라 재림교회 선구자들의 무덤에 그리고 당시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에 오벨리스크 같은 모양의 비석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프리메이슨이라든가 또 고대 태양 숭배자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자, 이건 상식적인 질문이고 상식적인 답변입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엘렌 화이트 한 1856년의 예언은 적중하지 않았는가, 또 불발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재림교인이 되어서 우리 교리 중 많은 것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렌 화이트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많습니다. 저는 그녀가 선지였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마음을 열어놓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화이트 부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한 그녀의 1856년 예언입니다. 그런데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한 천사가 자기에게 그렇게 일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직접적인 하늘의 계시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도 재림하지 않은 것은 과연 그 예언이 올바른 예언인지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건적 예언이라는 식으로 그녀를 변호하는 글도 읽었습니다. 저도 어떤 예언은 조건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또 그것은 분명 맞는 말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이 부인이 이 예언에서 무엇이 조건적이었다는 말입니까? 화이 당시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사실이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교회의 실패가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단지 50년 동안 온 세상에 복음을 매우 신속하게 전하지 못한 데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입니다. 사실 예언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은 대단히 복잡한 이슈를 품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아닙니다. 모든 예언들이 다 조건적인가 무조건적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무조건적이라면 예정론이 아닌가 이런 복잡한 신학적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얘기를 다 나누지는 않고 1856년에 한 엘렌 화이트 부인의 그 재림에 대한 예언 그 문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서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나님께 요나가 기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분명하죠?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고 예언했으니까 무너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요나가 이 예언 외에 다른 추가적인 기별을 받았다는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그저 요나에게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단순한 명령만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만을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나가 받은 기별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받은 기별은 단순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중과 그분의 계획이 다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런 생각은 요나서 3장 9절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성이 멸망되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요나의 기별에는 조건이나 다른 부가적인 기별이나 회개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고 무조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예언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한 것을 보고 애초에 예언을 바꾸셨습니다. 예언의 조건적인 성격과 관련된 원칙이 예레미야 18장 7절로 10절에 보면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그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게 악을 계속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히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다시 돌이키리라 뜻을 돌이키리라라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말씀이죠. 아마 화이트의 기별도 같은 맥락과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자신들을 바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을 첫째로 삼으면 그분께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돌이키시고 다른 방도를 찾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짜는 주님만이 아신다고 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열렬하고 더 주님이 오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때가 된다면 오시겠지만 우리를 격려하고 더 격려해서 주님이 오시기로 준비하라고 격려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주님은 그 계획을 바꾸시고 더 재림을 늦추실 것입니다. 그 당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더라면 주님은 재림하셨을 것이죠. 그러면 당시에 문제가 뭐였을까요? 왜 그런 예언을 했고 왜 그 예언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려함을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